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을 방문 중인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알리 샴카니 이란 국가안보최고회의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IAEA는 아마노 사무총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이란의 핵활동이 군사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AEA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의혹 제기를 부인하면서 이 같은 의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은 당초 시한인 6월 말을 넘긴 채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란 내 핵사찰 범위와 서방국들의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시기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다고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댐시 합참의장은 어제 2015 군사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댐프시 의장은 이에 따라 미군은 더욱 민첩하고 혁신적이며 조직화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정세에 계속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계속 주변국들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핵개발로 인해 중동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 예멘에 있는 테러단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불법 국가이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활동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에 건설 중인 군사용 활주로가 거의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해양감시단체인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내 3,000m 길이의 활주로에서 포장과 표식공사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활주로가 중국 공군이 보유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는 또 중국이 파이어리 크로스 산호섬에 두 개의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최대 10개의 위성통신 안테나 그리고 레이더 탑으로 추정되는 추가 군사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141명의 사망자를 낸 군 수송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오늘 초동 조사를 통해 사고가 난 허큘리스 C-130 수송기의 프로펠러가 오작동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로 인해 항공기가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지난 30일 수마트라섬 메단 공군기지를 이륙한 지 2분 만에 호텔과 주택들이 밀집한 민가에 추락했습니다. 군 당국은 당초 수송기에 12명이 탑승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122명으로 정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은 군인과 그 가족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탑승자들이 수송기에 타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스의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오는 5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유럽채권단의 추가 구제금융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오늘 미국 블룸버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유럽 채권단의 요구 조건을 거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의 대가로 증세와 지출 삭감 등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단의 요구 조건을 대폭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서한이 어제 공개돼 주목됩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국민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달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에 갚아야 할 18억 달러를 상환하지 못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2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공포 통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간부들의 동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쿠바의 국교 회복을 환영하면서 북한도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2015 군사전략보고서는 미국에 대한 4대 안보 위협국 중의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Since the last military, national military strategy was published 4 years ago, global disorder has trended upward.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공개 처형 등을 통한 이른바 공포 정치가 계속되면서 북한 간부들의 동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에 근무하는 북한 간부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정격 처형된 데 이어 최근 6개월 동안 현영철을 비롯한 마원준과 변인선, 한광상 등 북한의 핵심 간부들이 숙청되거나 처벌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공포 정치가 이어지면서 북한 간부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공포 정치로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노동당의 한 하급 간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두려워서 탈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해외에 파견된 간부들의 경우 일부는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북한 고위층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조선 대성은행의 간부 역시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로 북한 권력층에서는 문책이 두려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장성택 처형 이후 언제든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다며 간부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 눈치를 보며 충성 경쟁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한국과 미국에 대해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것 역시 이 같은 북한 내부의 경직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총살 첩보를 공개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70여 명의 간부들이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핵심 간부들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신감이 심화되면서 절차를 무시한 채 숙청하는 등 공포 통치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그러나 북한 간부들이 느끼는 공포가 분노로 바뀌어 체제를 변화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쿠바가 미국과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회복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북한도 이런 국제사회 변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미국과 쿠바 두 나라가 국교를 회복하고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쿠바의 국교 회복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기가 되는 한편 쿠바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줄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도 올바른 선택을 통해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쿠바 양국은 현지 시간으로 1일 국교 재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54년 6개월여 만에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복원했습니다. 미 쿠바의 국교 회복 선언으로 쿠바와 반미전선에서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지켜온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한층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역, 문화,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쿠바와의 실질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쿠바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에 앞서 1일 국회에 출석해 쿠바와의 수교 문제에 대해 역점을 두고 지난 1년여간 다양한 노력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오랫동안 교류가 중단됐다가 최근 들어 문호를 개방하면서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5,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쿠바 정부 초청으로 한국이 아바나 국제도서전에 참가했고 알프레도 루이스 문화부 대외관계국장이 이끄는 쿠바 정부 사절단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쿠바와 수교까지 가는 데에는 북한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며 북한과 쿠바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특히 선대에서의 우호관계가 워낙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60년 쿠바와 수교했고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김일성 주석은 혁명 1세대로 우위를 다져왔습니다. 북한은 쿠바가 미국에 이어 한국과 가까워지는데 위기감을 느끼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리수용 외무상이 쿠바에 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고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는 지난달 말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북한에겐 상당한 충격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바가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다시 재개함으로써 한국과 쿠바와의 관계 개설도 이제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념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게 되는 또 좀 바깥 세계를 아는 엘리트들에게는 내적인 그런 동요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쿠바처럼 미국 등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은 아마 이런 변화보다도 오히려 체제 생존 차원에서 핵경제 병주 노선과 같은 이런 그 독자 노선 또 자주 노선을 더욱더 고수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중 관계도 냉랭한 데다 남북 관계 또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인 처음으로 UN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임기택 부산항문공사 사장은 북한이 IMO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과 협력할 부분들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당선인은 오늘 서울에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IMO 회원국인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다만 해운 외에 정치적 상황들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에 있는 IMO 본부에서 열린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덴마크 등 다른 5개국 후보들을 물리치고 세계 해양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권한이 큰 IMO 사무총장에 선출됐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2015 군사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에 대한 4대 안보 위협국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합참이 4년 만에 발표한 군사전력 보고서는 오늘날의 안보 관련 전략 환경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와 기술의 보급,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미국이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힘든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마틴 댐시 합참의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군사 경쟁력 우위는 일부 감소한 반면 범세계적으로 혼란은 주목할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Since the last military, national military strategy was published 4 years ago,
댐시 의장은 보고서에서 이런 환경 때문에 미국은 전통적인 위협국들과 지역을 넘어선 극단주의 폭력 세력으로부터 동시다발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충돌은 더 빨리 촉발돼 더욱 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억제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지난 2014년에 발표된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 이어나온 것으로 미국이 직면한 전략안보환경과 대응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규범에 도전하는 전통적인 위협국가로 러시아와 이란, 북한, 중국을 꼽았습니다.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인 ISIL 등 극단주의 폭력세력의 위협도 급증했다며 국가와 단체들의 위협이 매우 빨라 보다 세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4대 위협국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를 북한 정권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이웃 나라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이며 미 본토에도 언젠가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가해 미 기업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국제 안보에서 중국이 보다 위대한 동반자로 부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중국의 행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거의 전반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과 일치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의 나라로 기술과 에너지, 동맹과 동반자 국가 관계 등에서 특별한 우위를 누리고 있지만 도전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댐시 의장은 이런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미군은 새로운 위협을 조속히 간파하는 한편 전통적인 위협국에 대해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is context, the 2015 strategy recognizes that success will increasingly depend on how well our military.
댐시 의장은 앞으로 미군의 성공 여부는 군사력에 대한 지원과 동맹국, 우방국들과의 연결망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기존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동맹국들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입된 미 군사력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이 지역에서 미군 병력과 예산의 실질적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한 이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유입되는 미군 병력과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최근 공개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새로운 영내 질서를 추구하면서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실제로 미 군사력의 양적 재편성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태평양 사령부 예하 병력은 24만 4천 명에서 2만 2천 명 늘어난 26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군은 일본의 두 척의 구축함을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두 번째 연합 전투함을 각각 추가 배치해 국제 날짜 변경선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해병대는 해병 교체 근무 부대를 창설해 호주 북부에 1,15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호주군과의 합동훈련도 늘렸습니다. 육군 역시 태평양 경로 개념에 따라 아태 지역에 고도로 훈련된 부대들을 파견해 영내 국가들과 차례로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영국 기지를 설치하거나 관련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주둔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필리핀과 방위협력 확대 협정을 체결해 순환 배치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4년간 태평양 함대 항공력의 가시적 증가세는 더욱 뚜렷해 해병대 항공기는 416대에서 630대로 해군 항공기는 1,056대에서 1,111대로 각각 늘었습니다. 다만 태평양 함대가 보유한 함정은 152대로 변함이 없었고 함정의 출항 횟수는 오히려 13% 줄었습니다. 성 교지는 태평양 사령부의 영내 활동을 고려할 때 미군이야말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대표하고 주도하는 주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를 인용해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도, 호주 국민들 가운데 미군의 영내 방위 공약 확대를 지지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 응답자들만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우려해 절반 이상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른 미 군사력의 양적 증강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소 엇갈립니다. 무엇보다 해당 전략의 목적에 대한 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1년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6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으나 2년 뒤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중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을 제외하고 군사적 역할을 경시한 채 5가지 목적을 나열했습니다. 그 후 후임인 수잔 라이스는 다시 이를 4가지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아시아 재균형의 대중국 견제 성격을 완화시켜 정책 운용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란 주재 대사가 이란 적신월사에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삼현 이란 주재 북한 대사가 30일 사예드 아미르 모센 지하에 이란 적신월사 대표를 만나 가뭄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과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대사는 북한이 식량 부족을 비롯해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농업 장비를 가능한 한 최대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의 요청은 박봉주 북한 내각 총리 명의로 이뤄졌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해외 주재 자국 공관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도 가뭄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의 이란 적신월사 대표는 북한의 요청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한 뒤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적신월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삼현 대사는 북한과 이란의 우호 관계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지난달 26일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구호 노력이 없다면 북한에서 엄청난 기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에 지원한 식량이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6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지원 사업은 올해 말까지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3만 2천여 명에게 1,528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킨 대변인은 이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분배한 식량은 옥수수와 쌀, 밀 등을 조합해 집에서 간단히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한 슈퍼 시리얼 1,371톤과 100g당 450kg의 열량을 가진 고열량 비스킷 157톤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지난달 배급량은 전달 68만 4천여 명에게 1,523톤의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60만여 명에게 1,468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다소 증가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 내 가장 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킨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조이 존스 대변인은 이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30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북한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한 금액은 1억 3,750만 달러지만 6월 29일 기준으로 실제 모금된 금액은 7,590만 달러가량으로 목표액의 5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대북 영양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하려면 2,8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지난해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철광석의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북한의 쌀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북중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대북교역은 모두 20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2% 줄었습니다. 지난해 북중교역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그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대북 수출은 14%, 수입은 10% 각각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은 여전해서 1억 3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봤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대북 수입은 모두 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수출 1위 품목인 무연탄은 4억 6천만 달러어치가 중국 시장에 팔려 지난해 대비 감소폭이 1.6%에 그쳤습니다. 4월과 5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누적 수출액의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인 2,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반면 북한 의류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가장 많이 팔린 10대 품목 가운데 4개가 의류 제품이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티셔츠와 면 속옷 수출은 3,100만 달러로 210%, 남성용 운동복도 2,400만 달러로 130% 각각 증가했습니다. 견과류인 은행 수출이 2,10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오징어는 1,900만 달러로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는 3,7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그러나 정제유는 5월 들어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휘발유는 4만 3천 달러에 그쳐 지난해의 1% 수준도 안 됐습니다. 올해 들어 감소세를 이어가던 북한의 질소 비료 수입은 5월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모두 360만 달러어치가 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쌀 수입은 여전히 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은 44만 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입액도 180만 달러에 그쳐 65% 줄었습니다. 지난 5월 밀가루 수입도 8만 달러에 그쳐 94%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대북 수출 품목인 콩기름도 지난 5월 470만 달러에 그쳐 34% 줄었습니다. 하지만 20톤 이상 화물차는 20% 가까이 증가한 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폭증세를 보인 북한의 중국산 휴대전화 수입은 5월 들어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한 2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시급성을 강조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국제사회가 열악한 현지 상황을 조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유대인 대학살 관련 발언을 북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수용소로 향하는 철로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왜 이를 폭파하지 않았는가라는 교황의 질문을 북한 인권 실태에도 똑같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8일 사설을 통해 압제적 행동에 대해 알게 됐다는 건 이와 관련해 뭔가 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 증거를 확보했던 미국과 영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듯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 후속 조치 또한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COI 보고서가 이미 북한의 강제수용소 네 곳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고 살인과 고문, 성폭행 등 정권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신문은 보고서 발표 뒤 국제사회가 보인 반응을 무기력함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엔 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최근 개설된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북한의 인권유린을 추적해 북한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이 역시 괴물과 같은 살인기계 앞에서는 첫 걸음마 과정에 불과하다고 비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교황의 질문과 동일한 도덕적 쟁점으로 간주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선택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다 메구미 씨의 귀국을 기원하는 새로운 동영상이 제작돼 공개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메구미 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구미 씨 부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일본인들이 메구미 씨 부모의 활동을 돕기 위해 설립한 단체인 아사 가오회가 새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총 22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1977년 11월 15일 당시 13살의 나이에 학교에서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행방불명된 뒤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메구미 씨의 사건을 시간 순서로 소개하면서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메구미 씨 부모와의 인터뷰를 사이사이에 곁들였습니다. 메구미 씨 아버지 요코다 시게루 씨는 처음에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쇼킨 목적의 유가다로っていうことで捜査に当たってくれたわけなんですけど北朝鮮ってことは
그러나 1997년 1월에 일본에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폭로로 메구미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당해 평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메구미 씨가 우울증을 겪다 자살했다며 2004년에 유골을 일본 측에 넘겼지만 감정 결과 가짜 유골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증거 제시가 없는 이상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메구미 씨 부모 역시 딸이 살아있을 것이라며 딸을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공식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메구미 씨 아버지 요고다 시게루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를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납치 문제 というと政治問題とお考えになる方が大勢いらっしゃいますが実は
동영상을 제작한 아사 가오회는 메구미 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메구미 씨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진 전시회와 음악회 등을 열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북한 내 여행을 8개 지역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제이스 아닐레이 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상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자국 내 외교공관과 국제기구에 평양과 신안주, 원산, 금강산, 사리원, 송림, 황해남도 과일군, 해주 등 8개 지역에 대한 여행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지역을 여행하려는 외교공관이나 국제기구는 사전에 북한 의무성에 여행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고 아닐레이 부장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인 대북정책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은 외교부에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었습니다. 남북한 간 해상교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봉 8일 만에 관객 수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인기 있었던 한국 영화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2년 북한 경비정이 한국 해군 함정을 선제 공격하면서 일어난 제2 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한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 배급사 뉴는 이를 현재 영화 연평해전 관객 수가 200만 658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개봉 8일 만에 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것인데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에서 1,400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 국제시장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데 걸렸던 기간과 같습니다. 연평해전은 지난 24일 개봉해 7일 연속 관객 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또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데 약 1,013개 극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평해전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로 6월이 한국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었다는 점과 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이 있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또 군을 중심으로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정치인들이 공개리에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북방 한계선 NLL 남쪽 연평도 인근에서 한국의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전투 연평해전은 1999년과 2002년 6월 두 번에 걸쳐 일어났는데 영화 연평해전은 두 번째 해전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은 당시 30분간의 교전 상황을 그대로 담는 한편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 연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전투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절배치! 절배치!
자연배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장비 편대! 무슨
일인가? 전투발사! 전투발사! 적정으로부터 비격수! 비급전 봐라! 비급전!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 경비정들은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한국 연평도 인근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에 한국 해군 참수리 357호가 근접 차단을 실시했고, 북한 경비정들이 먼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참수리 357호와 358호가 대응 사격을 했고, 인근에 제천 진해함과 참수리급 경비정 4척도 합류해 북한 경비정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반파된 채 퇴각하면서 끝났고 한국의 참수리 357호도 침몰됐습니다. 30여 분간 진행된 교전으로 한국 해군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습니다. 북한 측 사상자는 3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은 제작 도중 자금이 부족했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을 시작해 3천여 명으로부터 미화 74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김학순 감독이 제작 보고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 천안함 때 그 아들을 잃으신 그 어머니께서 정부 보조금을 이제 그때 받으신 걸로 거기서 일부러 또 후원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자기 동생이 그 군대에 가 있는데 이런 사건을 보게 돼서 동생이 생각나서 후원을 하겠다는 어떤 여성분도 계셨었고.
한편 북한은 연평해전이 개봉하는 날 이 영화가 왜곡 날조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연평해전이 서해 무장충돌 사건을 심히 왜곡 날조한 불순 반동 영화, 반공화국 모략 영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 악의를 뿌리 깊이 심는 한편 북침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에 출범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임기 동안 북한인권법의 호주 연방의회 통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숙진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연임을 하시게 됐는데 호주에는 현재 평통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네, 호주에는 파파뉴기니아 피지를 포함해서 101분이 이번에 위원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북한인권법의 호주연방의회 통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호주 연방의회에 북한 인권법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로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 3월에 북한 인권조사 리포트가 나왔죠.
네.
그분이 조사위원장이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신 호주 대법관 출신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인권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 저희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그분의 조사 보고서로 뒷받침하는 팔로우업 세션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5월 21일 날 서울에서 인권회의에서 초청하셔서 커비 위원장님이 서울에 오셨고요. 그리고 아마 몇 주 전이죠. 서울에 북한 인권 연구소가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고서를 만들고 북한 인권주간을 작년 5월 20일 시작을 했죠. 일주일 동안.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탈북자 초청을 해서 강연회도 하면서 그때 줄리 비숍 현 호주 외교부 장관을 초청을 해서 탈북자 간담회를 하도록 해드렸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그 보고서와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북한 인권법이 호주 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줄리 비숍 현 외교부 장관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초석을 잡아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북한 인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고요.
네.
서브미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현재 지난 두 번 동안 한 번은 주정부에서 친한파 의원님이 발언을 한번 하셨고요. 지난 그 다음에 연방 의회에서도 또 친한파 의원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발의를 하신 상태인데 그것은 이제 마이클 커비 위원장님의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발의를 하셨고요. 저희는 지금 호주평통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그 차세대 위원들 전문직 차세대 위원들로 구성해서 서브미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브미션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있는 연방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주에서 이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야 하는 그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 현재 그 당위성은 호주는 육자 해당국은 아니지만 북한과 북한이 핵을 발사하거나 그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주는 북한의 대사관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철수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북한이 대사관을 다시 이제 오픈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호주 정부가 아직 허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커비 위원장님의 조사서를 뒷받침으로 해서 커비 위원장님의 조사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그 존엄성과 가치는 모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게 그분의 주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호주에서 인권법이 상정이 된다 하면은 무언가 어떠한 압력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지금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 내에서 북한 인권법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뒤부터 말씀드리면은 연방의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지난 저희가 4월 달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네.
호주 최다 의원이신 필립 라독 전 이민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하고 이제 워크숍을 했을 때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틀림없이 북한 인권에 대한 것이 다루어져야 되고 모두가 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왜 호주 의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지는 미지수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왜 네. 인권법이 호주에서 필요한지를.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도 현재까지는 50% 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면은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호주 일반인들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호주는 학자들이나 기자들이 친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그게 많이 변해 있지만은 여러 해 전까지는 친북 성향을 가진 그런 학자들도 많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북한의 인권이 많이 유린되는 사태를 보고서를 통해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북한 인권법 통과와 또 호주 내 탈북자들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17기에서는 제가 연임이 된 관계로 이제 북한법 인권 상정을 위해서 각 주마다 호주는 6개의 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주마다 우리 연방위원님들의 공감대와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워크숍과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소정당이라도 영향력 있는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서 그분들이 정말 다 같이 해서 가버먼트 빌로 저희가 상정하기를 원합니다. 먼 길이지만 저희가 17기에 이것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한 탈북 청년들을 위해서 탈북자들의 안식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한 지금 이제 약하지만 우리 청년 한 분 지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제 제가 저희 호주가 은평구하고 자매결혼을 맺어서 은평구에서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중에서 한 부분을 호주로 인턴십을 보내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은평구 협회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협회 회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저희와 그러한 MOU를 맺어서 은평구에서 이제 탈북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중에 한두 명을 뽑아서 호주에 인턴으로 보내면 저희가 받아서 그 청년들이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이 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이숙진 회장으로부터 북한인권법에 관련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어제 오후에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한국 공무원들을 태운 버스가 추락하는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 이 사상자도 많았다고 하고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버스 추락 사고의 사망자는 모두 10명입니다. 부상자는 16명이고 이 가운데 5명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의 시신은 지린성 지안 시내 한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고요. 중상자들은 장춘의 대형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자들의 소속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이 연수 일정 중에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사죄와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부상자 치료,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현장 학습 차량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사고 직후 사고 대책반과 지방행정연수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구호조치와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자치부 장관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이 한국 공무원들이 연수 중이었다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5급 사무관, 중견 지도자급입니다. 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공무원 교육생 148명이 중국으로 역사 탐방을 나섰던 길이었습니다. 이 연수 과정이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 중에 지난달 2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고구려와 발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둘러보는 역사 탐방을 하고 있었고 어제 그 백두산을 둘러본 뒤에 그 지안에서 단둥으로 돌아가는 경계지점이죠. 조선족 마을 부근을 지나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와이차 대교라는 곳 위에서의 사고였는데요. 이 버스가 추락한 원인은 과속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가 다리 위 그 커브길에서 회전길에서 90도로 꺾으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 뒤따라오던 다른 그 한국 공무원들 동행 차량에 탑승한 연수 교육생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사상자들이 대부분 장년을 앞둔 50대 중반의 공무원들이었다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말단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최근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그러니까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왔던 성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중견 간부가 되기 위한 연수였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있었던 중국 출장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수 과정에 동료들을 파견했던 한국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현재 아주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고 현장이 아무래도 중국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한국 영사관인 선양에 있고요. 사고 조사를 위한 외교부나 행정자치부의 대응반이 중국으로 가기까지 시간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현장 조사와 원인 파악에 중국 공안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정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동행한 교육생들의 증언을 수집해서 사고 원인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추가 감염자가 또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나흘째 추가 감염자가 없어서 메르스 진정세 좀 확실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보건당국이 다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감염자를 돌봤던 20대 간호사 한 명이 메르스 감염자로 확진을 받았고 또 다른 간호사가 메르스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확진 검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종식을 언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또 지금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 종식을 언제 한다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좀 섣부른 입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 대책본부 관리의 말 들어봤는데요. 의료진들이라면 감염에 대한 우려와 준비도 일반인들보다 철저했을 것 같은데 의료진의 메르스 확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메르스 확진자는 모두 183명인데 이 가운데 13명이 의료진입니다.
네.
또 의료진 감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 메르스가 대유행했던 그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는데요. 확진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경우도 있었고요. 개인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환자로부터 감염된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의 경우에는 이 안전평가를 통과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입고 벗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무서운 에볼라의 경우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들의 경우에는 방역복을 입고 벗고 소독하고 폐기하는 훈련만 2주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네.
한국 보건당국은 특정 병원 안에서 감염이 유행했고 또 의료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현재 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울릉도의 해중전망대가 문을 열었다고요?
네. 한국에서 유일하게 바닷속을 감상할 수 있는 해중전망대입니다. 경북 울릉군 천부면에 세워진 해중전망대인데요. 이 바닷속으로 난 창을 통해서 물고기도 보고요. 수중의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이색적인 전망대인 셈입니다.
네.
사실 이런 바닷속의 풍경은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는 전문 다이버들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보통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 중에 하나인 울릉 바닷속을 일반인들도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다 표면 아래로 전망대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울릉도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물고기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방태공이라면 탐을 낼 만한 어종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 울릉도 해역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아주 다양한 물고기가 떼를 지어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어, 보거, 쥐치, 참돔, 자리돔, 돌돔, 보거, 강태경들이 많이 낚는 어종들이죠. 여기에다가 성게, 전복, 소라, 미역, 불가사리도 어우러지는 신비한 바닷속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을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구경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울릉도의 해중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네, 영화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볼 수가 있게 됐군요.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주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